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과 만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양국 정상 간 일련의 새로운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러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고 중국관영 차이나데일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의 심화를 위한 최고위급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상하이 협력기구의 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엔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브릭스,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주요 국제기구 내 상호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도발적 행위 증가와 관련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며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 내정에 대한 제3국의 간섭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의원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하원 의원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관과 개인과의 거래, 협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론자이자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 2월 17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당시 총통과 라이칭더 현 총통과 면담했으며 당시 방문 목적이 타이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 사퇴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중국산 동영상 비판 소셜미디어 틱톡 반대 법안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인도 해군 함정 세척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 전개됐다고 인도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인도 해군 동부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함과 급유선 샥티함, 대잠초계함 킬탄함이 이날 마닐라에 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함정은 필리핀 해군과 해상 파트너십 연습을 포함해 인적교류, 운동경기, 함정 간 방문, 지역사회 봉사 등 광범위한 전문적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인도 해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인도 더 힌두 신문은 이번 방문이 필리핀과의 해양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작전 배치의 일환이라고 인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사거리 290km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 포대 3기를 필리핀에 인도했습니다. 인도 함정들의 필리핀 전개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을 애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란 북서부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그 밖의 대표단이 사망한 데 대해 공식적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우리는 이란 국민과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라이시 대통령과 관련한 이란 내 인권, 여성 문제와는 별개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중국 외교부,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8명이 탑승한 헬기는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 옹호 성명을 낸 데 대해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5도, 최고는 18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협력 심화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단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한 데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중러 3국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have made clear that it's a trend that should be a great concern of anyone who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국무장관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의 다른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약화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합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삼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spoken with one voice since 2017 on the DPRK's repeat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는 최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과 그 동맹을 비난한 곳과 관련해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우리는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또 직접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다면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만한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조시킨 행위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한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리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13일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러 간 과학기술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안보리가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기술 습득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협력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송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를 전용해 WMD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0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ince last December, Russian forces have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to strike Ukraine nearly a dozen times.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공격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11,000개 이상의 선적 컨테이너에 담긴 군수품과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상기했습니다.
Per the reports, the panel conclusively determined the debris was from a DPRK Hwasong-11 series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의 수출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보여주는 전문가 패널의 원격 측정 자료를 언급하면서 원격 측정 자료와 미사일 식별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veto was wielded because Russia didn't want panel to reveal. The uncomfortable truth.
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 패널이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 has procured weapons from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which Russia voted.
또한 지난 3월 28일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13개 이사국의 희망대로 전문가 패널이 계속 존재했다면 패널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여러 유럽 국가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탈리 브로트 허스트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conducting its illegal war, Russia is using illegal means. It is procuring weapons, ammunitions, and ammunition.
이어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의 갱신을 막음으로써 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평하고 공적인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안보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love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mounting evidence on Russia's missile procurement from DPRK.
이어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몰타의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더욱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대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However hard the Western sponsors of Kyiv try with their assistance to defend Ukraine, for any
그러면서 키이우의 서방 후원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지원하려 해도 편견 없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의 해로운 간섭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침략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침략자가 안보리의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리의 임무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옹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0일 러시아와 중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북한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적하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는 냉소적인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과 긴장 고조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이웃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 대륙의 안보 질서를 훼손하며 위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러시아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해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무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드러난 직후였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이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 대결을 도발하고 무력 충돌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처를 하고 위협과 제재 및 압박 수단을 벌이며 상호 존중과 서로의 안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서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이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하도록 추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해서 군사 분야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훈련과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양국은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정책을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종식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과거에도 강조했듯이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와 군사 장비를 즉각적이고 무조건 철수함으로써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 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롱 차관보님, 푸틴의 방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re's a lot of consternation about the visit, but it really is a broader context.
이번 방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매우 좋아하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과 수많은 유사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준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푸틴의 방중은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관계 심화나 강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이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전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내 많은 3국들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한 3국 협력 가운데 나온 신호라는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I think it can. And I think they're trying to actually balance that. As you notice.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의 시 주석을 방문하던 때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중간 정도의 균형 잡힌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요. 맥스웰 부대표님,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의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That's a good point. Korea has a long history of playing China and Russia and former Soviet Union off against each other. I mean,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을 이용했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하지만 세 나라 관계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다른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서방의 동맹관계와 그 동맹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거래적 관계에 그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서방의 동맹과 같은 깊은 이념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협력하고 공모하면서도요. 그들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할까요? 롱 차관부님.
Well, I think I agree with the colonel.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is
저는 맥스웰 부대표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의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기복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유리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는 근시일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영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소자, 다자 간 매력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영내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발전시켜온 좋은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중국도 사방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매력 공세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양국 정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정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가 있을까요? 당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Absolutely. And I think that North Korea, of course, we know that it is
당연히 우려해야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로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제 로켓의 적중률은 약 50%였지만 북한은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걸 제공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북중러 3국 협력은 서방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은 그걸 한국,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전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장기 목표입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 금속과 광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중국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중 간 격화된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와 지정학적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be the devils are in the details. In some respects, it could really help South Korea.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선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관세가 25%에서 100%로 인상된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선 말이죠. 그건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그리고 기타 제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공급망의 제약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토류나 광물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건 중국이 역내 덤핑으로 저가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상품이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가령 한국에서 현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와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서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특수작전사령관들이 이달 말 만날 예정인데요. 한국군은 이번 만남이 매우 드문 만남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미국처럼 합동 특수 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세요.
Great questions. There is so much historical coordination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between the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특수 작전 부대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는 1958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특수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위 게릴라 왕조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후방의 한 명이 전방의 열 명과 맞먹는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크지만 미한 연합 특수작전 부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북한의 특수작전 대 우리의 특수작전으로요.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보다 훨씬 우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이라고 말했지만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역량이 뛰어나죠.
2023년 3월 미국과 한국은 티크 나이프 침투 및 잠수 훈련을 공개했는데요. 미한 양국은 또 최근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 전략이 이전보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가요?
I don't think so. And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Marshal Kim Jong-un. You know, he is the Marshal of.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원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정당한 군사 목표입니다. 따라서 참순이 암살이니 하는 단어들은 전시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군 지도자이며 정당한 표적입니다. 모든 군대는 지휘 통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군대와 핵무기를 모두 통제하는 지휘 통제 체제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표적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한국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연합훈련으로 꽤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주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가 오판하면 그는 정당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오판에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거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용 드론 MQ-9 리퍼로 알카에다 지도자인 알자와히리를 제거했고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MQ-9 리퍼가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교훈을 얻을 거라고 보세요?
Well, I don't want to seem like I'm saying that I know that MQ-9s took out either one of those.
제가 미국 측에서 MQ-9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MQ-9 리퍼가 얼마 전 한국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 훈련의 큰 장점은 처음으로 F-22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영내와 한국에서 F-22 전투기가 비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MQ-9과도 함께했습니다. MQ-9은 자매가 있어요. MQ-9과 유사한 한국형 모델이 있는데 내년쯤에 생산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기의 역량을 시연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제트 전투기들과 함께 김정은과 같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겨냥한 전 전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And I don't think we can emphasize enough what Ms. Long said about we have multiple capabilities. We look at Reaper drones, we look at the F-22.
우리가 다양한 역량을 갖췄다는 롱 연구원의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리퍼 드론과 F-22, F-35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항공기는 실제로 북한의 모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한다는 건 알지만요.
맥스웰 부대표의 기고문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미국은 항상 말뿐이라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서는 징벌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대응이 김정은을 위축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Well, you know, I've said many times that we still are in this cycle.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갇혀 있어요. 미국은 40여 년 동안 위협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그 전임들은 긴장을 고조시켰죠. 우리는 이에 대응에 양보하고 결국 우리는 10년 또는 몇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반응하거나 끝없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황한 말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원칙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And I fully agree with that, but I'd just like to clarify. My point about responding to provocation is to prevent future provocation.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도발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동맹, 주로 한국이요.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겁니다. 북한의 지휘 통제 체계, 발사 체계를 제거하자는 뜻이죠. 김정은은 도발이나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롱 연구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도발의 한계를 넘을 겁니다. 도발당한 즉시 도발 원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는 어떠한 전투기와도 견줄 수 없는 역량을 자랑한다고 미 7공군이 밝혔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순항 기능 등을 바탕으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7공군은 20일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가 이미 알려졌거나 향후 등장이 예상되는 어떠한 전투기에도 견줄 수 없는 전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7공군은 최근 공중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한 미군 F-22 한국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전력이 북한의 방공 역량에 대해 갖는 중요 이점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F-22는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며 스텔스와 초음속 순항 기능, 기동성,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과 향상된 지원 역량과의 조합으로 전투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709는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저시인성 기술에서의 발전은 F-22의 공중과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크게 향상된 생존성과 치명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의 관측에 노출돼 공대공이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추될 위험이 감소한 만큼 치명적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지구권 타격 태스크포스의 중요 구성 요소인 F-22는 미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접근을 저지하려는 적의 위협을 격파하고 신속하게 원거리에서 제공권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09는 다만 구체적 위협에 대응한 F-22의 세부 역량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며 미한동맹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물리치기 위해 709는 공군 전력을 훈련시키고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09는 최근 F-22 전투기 4대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미 70군과 한국군 항공기 및 병력과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09는 영내 미군과 연합군의 상호운용성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에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F-22, F-35 등 5세대 항공기와 다른 미 항공기들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제1구 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 편대는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 F-22 2대와 한국 공군 F-35A 2대가 16일 한국 충청도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709는 F-22 편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 계획 여부와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F-22에 장착 가능한 무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착륙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F-22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북한은 훈련 당일이었던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비난했습니다. F-22는 미 공군이 2000년대 중반 일선 배치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약 200대가량을 운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709는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 공군 예하 부대로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에 해당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석탄 유입이 재개된 북한 라진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7일 190m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서쪽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주변 공터에 석탄 유입이 재개되면서 주변이 온통 검은색 석탄으로 가득 차 있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이날 포착된 선박에도 검은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 실려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는 VOA가 라진항에 석탄 유입 재개 소식을 전한 뒤 처음으로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 주목됩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러시아 전용 부두와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됐으며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볼 수 있던 두 공간 사이도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라진항에서 석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당시에는 러시아 전용 부두가 아닌 바로 옆 북한 부두에 석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성사진만으로는 라진항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적이나 향후 행선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해당 선박이 부두에 있던 석탄을 싣고 해외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제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은 것인지 등이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가 21일부터 닷새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특사는 서울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정부 당국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탈북민들과 교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억류자, 미 송환 국군 포로들의 가족들과 만나 북한이 초래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너 특사는 일련의 연설과 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요린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급망 실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해 납치되고 억류된 한국 국민의 가족들이 겪는 곤경과 북한의 정책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터너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오는 24일 전라북도 선유도에 있는 1970년대 한국 고교생 납북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무대를 통해 흘러나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군인, 북성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인권 유린을 영어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버지와 함께 6년 전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대학생 맹효심 씨가 북한 장애인의 실태에 관해 영어로 증언합니다.
There is or not or not to go universe in North Korea. And it's very hard to find us up.
맹 씨는 장애인은 북한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삭바느질 등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20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엔 강제북성 피해 가족이 직접 영어로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여성 김초록 씨의 언니인 규리 씨는 동생이 중국에서 25년간 살았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면서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유일한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포럼엔 북한군 수도건설부대에 복무했던 엄영남 씨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군인들의 실태를 영어로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 13일엔 중국에 자녀를 둔 탈북 여성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들을 만나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만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이 분야별로 북한인권 문제를 세분화해 증언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해서 증언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이젠 장애인, 군인, 강제북송, 인신매매, 고문 등 분야별로 나눠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탈북민들은 인권 침해를 겪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증언하면 1차 경험을 토대로 실상을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맹효심 씨는 20일 VOA에 자신의 증언은 북한 관영 매체들의 거짓 선전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 있잖아요. 거기 계속 막 그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막 TV도 나오고. 근데 저희는 그 북한에 살 당시에도 그런 혜택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라는 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맹 씨는 한국에 와서 어머니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많은 복지 혜택을 보면서 북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되게 그 할인도 많이 받았고요. 휠체어도 받았고요. 그리고 장애인한테 주는 돈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도 이렇게 장애인 하인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해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북한보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북한의 장애인이 삶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북한 정부한테도 이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북한 정부가 그래 조금이라도 좀 북한인 장애인들한테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평양에서 7년간 다양한 건설 작업에 동원됐던 북한군 출신 엄영남 씨는 핵과 미사일, 화려한 열병식 뒤에 감춰진 북한 군인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 군인에 대해서 그들이 언론에 비치는 이미지는 보통 그 약간 공격적이고 그리고 북한군 하면 뭐 핵이나 미사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명이 되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이슈화가 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군대를 동원해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규모 건설에 군인들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지방 경제를 죽여 세우는 신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랑하는 평양의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심지어 마식령 스키장 모두 군대가 완공한 것입니다. 엄 씨는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군인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게 군인의 어떤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가 뭐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군인들한테 오더를 내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 군인들이 정말 많이 죽거든요. 예, 그 열악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안전 보호 안전 장비 뭐 하이바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드 헷이나 그리고 안전화 그리고 뭐 안전 장갑이랄까 그리고 안전 그 벨트 뭐 기본적인 것도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추락사고 뭐 그리고 뭐 추락물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엄 씨는 북한 당국은 건설을 전투로 보기 때문에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병사가 죽는 건 큰 문제가 아니란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와 옥스퍼드대 등에서 이러한 실태에 관해 증언했을 때 많은 참석자가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런 실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알리고 북한 군인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 그들을 깨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는 곧 엄 씨의 이러한 군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동생의 구명운동을 하는 김규리 씨도 가족이 직접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니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서면서 제 친동생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까 더 빠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가족의 그 상태를 사람들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더 공감을 하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 거기에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많이 물어봐 주시고.
김 씨는 또 중국과 북한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경험을 통해 직접 전달할 때 호소력도 커지는 것 같다면서 기회가 닿는 한 동생과 다른 북송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영어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채 유엔 안보리 등 여러 행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 청년들과 더불어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다양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런 의견의 다양성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제 언론, 국제 여론, 정책 결정자, 국제 기구는 모두 북한 인권이 단순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very big impact of this diversity of opinion. The international media.
그러면서 북한에선 단순히 한 가지 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5월 21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설립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전세계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축구 세계 최고를 가리는 FIFA 월드컵, 대륙별 축구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FIFA에는 2021년 현재 211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 나라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조직을 설립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는 새로운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주도로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탄생한 것입니다. 1991년 5월 21일 인도의 전 총리였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라지브 간디는 인도의 남부 지방 유세를 벌이다 꽃다발 속에 장치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여사도 1984년 시아파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여사는 1966년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1977년까지 세 차례 연임하며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경호원에게 피살된 것입니다. 라지브 간디는 원래 인도 국내선 여객기 조종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인디라 간디의 유력한 정치 후계자로 지목되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암살당한 지 7년 후인 5월 21일 아들 라지브 간디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